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부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초점은 외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장관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함께 외교가 실패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김인용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며 핵전쟁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청사진을 확정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가 내일 개막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가 내일 오전 9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287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집권 전반기 5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분야별 토론과 심의 의결, 개정안 처리 등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이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확정 발표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치국원과 상무위원들이 새로 임명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추계 예대제 첫날을 맞아 총리 명의로 공물을 복납했으며 실제로 참배는 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일본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침략 전쟁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곳이지만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은 오늘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중북부 라카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우다 페랏 시리아 민주군 라카 작전사령관은 현재 IS와의 교전은 끝났지만 지뢰제거와 숨어있는 무장세력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탈환은 시리아 민주군을 주축으로 한 동맹군이 라카로 진격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군인들이 거리에서 승리를 축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S는 지난 2014년 라카 지역을 장악한 이후 이곳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여러 곳에서 공격을 자행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지방경찰국에서 오늘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자살 차량 폭탄 테러와 총격으로 적어도 33명이 숨지고 16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이번 공격이 아프간 동부 팍티아주 가데즈시에 있는 경찰본부의 훈련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 중엔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됐으며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적어도 5명의 범인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로이터통신은 아프간 당국자를 인용해 현지 경찰국장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년 전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MH370편 여객기 수색 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재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자는 오늘 미국 해양 탐사 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와 네덜란드 퍼고 등으로부터 수색 재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색 작업을 재개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들 업체들과 우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호주 언론은 말레이시아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실종 여객기 수색에 다시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은 지난 2014년 3월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로 꼽힙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뜻하는 민주주의는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법부나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고 강력한 지도자가 국가를 이끄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최근 국제적인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센터가 세계 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주의 체제가 좋은 정치 체제라고 답한 응답자가 거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힘으로 통치하는 지도자나 군부 통치 체제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는데요. 특히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의민주주의를 선호하고 학력이 낮거나 가난하거나 자국의 민주주의에 불만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이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정치 제도는 없지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밤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0도에서 18도, 신의주 7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도에서 18도 기록하겠고요. 함흥 8에서 15도, 끝으로 청진은 3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첫 곡은 본 아이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kinny Love, 가냘픈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Come on, skinny love, just last the year. Poor little soul, we were never her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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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Staring at the sink of blood and crushed veneer. Who the hell was I? 'Cause now I'm breaking at the bridg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합니다. 예, 자세한 일정과 의제 살펴보겠고요. 미국 정부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베네수엘라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비판한 소식, 이어서 미 법무부가 일본 유수의 철강회사 고베제강의 품질 조작 자료를 요구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 순방 일정을 확정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중국과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하는 일정을 어제 백악관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에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유럽과 중동을 찾은 적이 있고요. 이 아시아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아시아 국가들을 찾는 목적은 뭔가요?
예, 북한 핵 문제가 첫 손에 꼽힙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아시아 방문 계획 발표와 함께 배포한 자료에서 이 순방 목적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아시아 지도자들을 만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지는 게 이번 아시아 순방의 중심 의제라는 겁니다. 이 밖에 중국과 한국을 상대로 가중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 이른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순방의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짜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다음 달 3일 워싱턴을 출발해서 하와이에 있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를 먼저 방문합니다. 여기서 지역 현황 보고를 받은 뒤에 일본군 공습으로 2차 대전이 시작된 이 진주만의 애리조나함 기념관을 방문하고요. 이어서 현지 시간으로 5일에 일본 도쿄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한국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서로 찾게 되는데요. 이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동쪽에 있는 일본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순방 일정이 진행됩니다.
예, 이 각 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진행합니까?
예, 먼저 일본에서는 현지 주둔 미군과 자위대 장병들을 함께 만날 예정이고요.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이 아시아 순방 중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미 동맹의 확고한 유대를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두 정상이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함께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노가미 부장관은 이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일미 정상이 함께 다루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 뒤에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7일 서울에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고 국회에서 연설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는 건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의 일인데요. 연설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은 양국 간의 영구적인 동맹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북한과 맞닿아 있는 이 비무장지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기로 했다가 안전 문제 등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한번 일정을 보자면서 이 판문점 방문을 여전히 고려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을 방문한 모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비무장지대를 찾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이 바로 이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이 북한의 메시지를 던 지기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힐 전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과 있을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를 논의할까요?
예, 북핵 공조가 이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라는데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 사이에 이견이 없는데요. 이 무역 현안을 놓고서는 양측이 어려운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 협정, 이 FTA를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었는데요. 한국은 현행 규정대로 그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양측이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제영을 보내게 되면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가게 되죠.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에 8일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한편 다양한 경제, 문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이 북핵 문제가 최고 의제로 꼽히는데요. 그동안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10일 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예, APEC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함께 나서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연설을 통해서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쩐 다이 꽝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요. 12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 아세안 창설 5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합니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미 아세안 회의 40주년 기념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비판을 내놨군요.
네, 헤더 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자유와 공정성이 결여된 베네수엘라 선거를 비판한다고 밝히고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적 독재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폭적인 제재와 압박도 예고했는데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위협과 투표 방해로 베네수엘라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면서 선거 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예.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베네수엘라 23개 주의 이 주지사를 뽑는 지방선거가 지난 일요일 거행됐는데요.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의 후보가 17개 주에서 당선되면서 완승했습니다. 이 야당인 국민연합회의는 5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는데요. 이 투표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집권당이 이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패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 개표 결과는 유효투표의 54%를 얻었고요. 이를 통해서 6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집권당이 석권한 겁니다.
예, 그 선거 결과를 예상했던 당초 여론조사 결과와 또 실제 득표율, 또 당선자 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군요.
예, 그래서 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번 선거 결과를 비판한 건데요. 헤더 노워트 미 국무 법무부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사전 공지 없이 선거일 직전에 투표 장소를 변경하고 야당 우세 지역에서는 투표시설 공급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투표 조작과 불공정 사례들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포브스지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23석 가운데 14석에서 17석 정도를 차지해서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적으면서 선거가 조작된 것이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함께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외교부도 이 베네수엘라 선거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개탄스럽게 보고 있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유럽연합, EU 국가들과 공조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베네수엘라는 현재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죠.
예, 극심한 경제난과 독재 논란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받아온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방적인 선거를 치러서 출범시킨 이른바 재헌의회로 기존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재헌의회 구성 직후 미국은 마두로 측 인사들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철광 회사의 품질 조작에 관한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미국 법무부가 이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본 유력 철광 회사인 고베 제강이 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질 생산품의 합격 판정을 내려서 이 시장에 공급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이 같은 품질 조작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일본 현지 언론과 세계 경제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예, 일본 철강 회사의 품질 조작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나선 이유는 뭐죠?
예, 고베 제강의 주요 생산품이 알루미늄, 구리, 철강 자재인데요. 주로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고베 제강 제품이 이 도요타 같은 일본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제네럴 모터스, 테슬라 같은 미국 자동차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에도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항공기와 자동차 주요 부품으로 쓰이는 자재가 불량품이었다면 이 소비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으로 매체들은 풀이했습니다.
예, 고베 제강이 저질 생산품을 납품한 회사들이 일본 기업뿐만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고베 제강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을 납품한 대상이 500여 개 회사라고 밝혔는데요. 일본과 미국에 해당 제품이 공급된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현대자동차, 영국 고속철도에도 문제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때문에 대량 부품 교환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이 불량품 납품 때문에 생겼던 모든 관련 비용을 전액 고베 제강 측에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얼마 동안이나 이런 일이 진행된 건가요?
예, 고베 제강이 이렇게 품질을 속인 사례가 40년에서 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내부 증언을 오늘 일본 현지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이 수준을 밑도는 저질품을 출고하는 일을 일본말로 도쿠사이, 이 특채라고 부르면서 이 반세기 가까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부정행위를 전승해왔다는 증언이었는데요. 이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제조 공정으로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았던 일본산 제품의 명성이 이번 사태가 타격을 줄 것으로 현지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적한 일본 제품의 품질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 법무부는 에어백 결함을 숨긴 일본의 다카타사를 고발해서 지난 1월에 10억 달러 벌금을 받아냈는데요. 이 에어백은 자동차 내부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인데 작동할 때 금속 파편이 튀는 등 결함을 업체 측이 은폐했다가 미국 플로리다주 등지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한때 전 세계 에어백의 5분의 1을 만들던 다카타는 이 벌금 판결 이후에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회동한 뒤에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사생활 보호권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라스베이거스시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백악관에서 만났죠?
그렇습니다. 오찬을 겸한 회동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회동이 끝난 뒤에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에서 이 자신과 맥코넬 대표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just spent quite a bit of time inside with the Senate Majority Leader Mitch McConnell, who ha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time.
네, 맥코넬 대표가 자신이 정치하기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맥코넬 대표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What the President and I would both like to say to you today, contrary to what some of you may have reported, we're together totally.
언론 설명과는 다르게 자신과 대통령이 미국을 전진시키기 위한 현안들에 있어 완전하게 같은 입장이라고 맥코넬 대표는 밝혔습니다.
예, 뭐 언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맥코넬 대표 사이 좀 불편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에 따르면요, 최근에 이 맥코넬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이 맥코넬 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자주 비난해 왔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맥코넬 대표의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비난하면서 이 두 사람이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도 이 건강보험법 대체 문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는데요.
맞습니다. 상원 공화당이 이 현행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시도를 했는데 두 번이나 실패했죠.
예.
처음 법안은 표결에 올라가서 부결됐고요. 두 번째 법안은 아예 표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 이 맥코넬 대표가 지난 7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서 그를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비난을 받은 맥코넬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심기가 편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이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맥코넬 대표가 자신에 대한 비난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상당히 불편해한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한 번은 두 사람이 험악한 말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맥코넬 대표가 이 트럼프 내각에서 교통부 장관을 맡은 이 부인인 이 일레인 차오 씨를 생각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동은 나름대로 두 사람의 어떤 긴장 관계를 좀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동 뒤에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 자신들이 싸우는 사이가 아니라 협력하는 사이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 이 상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원 쪽도 그렇지만 이 상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빼놓을 수 없는 협력 대상이죠.
예, 상원의 협력으로 처리를 하거나 또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세제 개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민개혁 그리고 중간선거도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이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맥코넬 대표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엘라바마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맥코넬 대표가 지지하는 루서 스트레인지 현역 상원의원을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인지 의원은 결국에는 경선에서 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중간 선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유지해야 이 정책 추진에 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맥코넬 대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무엇보다 자신은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밖에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뭐가 있었나요?
네, 백악관 마약 통제 정책 담당관이죠. 이른바 이걸 마약차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명된 톰 머리노 공화당 하원 의원과 관련된 문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하고 CBS 방송이 최근에 이 머리노 의원이 제약업계를 위해서 이 진통제 확산 단속을 어렵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보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요즘 미국 내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남용함으로써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머리노 지명자와 관련해서 논란이 이 진통제 확산을 방조한 사람을 어떻게 이 마약 통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는 건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관련 보도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머리노 의원 지명을 제고할 뜻을 내비쳤었는데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인터넷 트위터에 이 머리노 의원이 자신에게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성 진통제 확산과 관련해서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아주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네, 연방 법무부하고 미국의 최대 정보 업체죠. 마이크로소프트스가 소프트가 관련된 소송이었는데요. 이 연방 대법원이 해당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소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네, 미국 사법 당국이요. 지난 2013년에 영장을 받아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이 마약 범죄 용의자의 이메일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미국 내 서버, 그러니까 저장 장치에 있는 정보는 넘겨줬는데 하지만 이 아일랜드에 있는 서버에 있는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외국 전산망에 있는 이메일 정보를 넘기기를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논리는 미국 정부 요구에 따르면 나중에 다른 외국 정부가 미국 내 서버에 있는 정보를 넘겨달라고 자신들의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 이 건이 대법원까지 오기 전에 분명 하급 법원을 거쳤을 텐데 하급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런데 2심에 가서는 이 연방법원 2심이 1심 판결을 뒤집어서 이 해당 자료를 사법 당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저장 장치를 외국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 같은 경우는 40개 나라 100군데의 이 서버 자료 저장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글이나 야후 등도 외국에 서버를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이 해외에 있는 이 해외 서버에 있는 자료들을 사법 당국이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소송은 이른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 인터넷 기업들이 이 개인 정보나 이메일 같은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정부가 이 여기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이 연방 대법원이 판단할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이 문제를 의회에 맡겨야 한다면서 관련법이 나올 때까지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측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내 34개 주 정부가 이 해당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 소송을 꼭 심리해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 라스베이거스시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면 이 카지노, 그러니까 뭐 도박장하고 화려한 호텔이 몰려있는 정말 유흥의 도시인데요. 지난 1일에 발생했던 그 총격 사건으로 58명이 숨지는 이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한결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우선 이 도로에 있는 전광판들에는 늘 화려한 조명하고 이 식당이나 호텔을 홍보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총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나 이 사건 당시 초기 대응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길기 등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경비도 예전보다 아주 삼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총격범이 머물렀던 맨달레이 베이 호텔 근처에는 이 사건 이후에 이 경찰 순찰 차량이 상시 배치됐고요. 또 인근 일부 호텔과 리조트는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금속 탐지기로 손님들 가방을 검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부 투숙객 차는 트렁크까지 열기 위해서 그 안에 위험물이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예. 자, 이렇게 차량의 트렁크까지 검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당시 이 총격 사건 용의자 스티븐 패독 씨가 자신이 묵던 그 맨달라이 베이 32층에서 총을 쏴서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호텔 방 안에서 총기가 뭐 한 23정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 주차장에 주차해놨던 차 안에서는 탄약 1,600발하고 폭발물 약 23kg이 나와서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호텔 측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라스베이거스시는 관광이 주된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관광 산업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이번 사건 영향을 정확하게 수치로 보여주기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하지만 총격 사건 이후에 눈길을 끄는 게요.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 그러니까 도박 관련 업종의 주가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 금융 전문가들은 앞으로 관련 업종이 6개월 동안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이 라스베이거스 지역 경제에도 다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 라스베이거스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맨달레이 베이 호텔 측은 이 사건 이후 이 호텔 예약이나 행사 예약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명 호텔이죠. 시저스 팰리스 호텔 같은 경우 호텔 예약률이 평소와 크게 다른 게 없었고요. 또 취소된 행사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수만 명이 몰리는 대형 행사가 여러 건 있었는데 대부분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자, 보통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하면 뭐 숙박이나 행사가 좀 줄줄이 취소될 것 같기도 한데 의외군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도시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리 가라앉기는 했지만 보안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하는군요.
예, 실제로 매년 라스베이거스를 찾는 관광객의 숫자 엄청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면요, 약 4,300만 명에 달하고요. 행사만 한 2만 2천 개가 열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호텔 객실이 15만 개에 달하는데 주말 예약률이 평균 95%에 달하고요. 이 도박 사업, 이 카지노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무려 9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토마스 제퍼슨은 16일 동안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대륙 회의에 참석한 식민지 대표들은 이 문서를 승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제퍼슨이 작성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첫째 부분은 영국에 항거하는 식민지 사람들의 권리를 설명하고요. 미국인들이 새로운 공화제를 창설하려는 이념을 기술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두 번째 부분은 아메리카의 식민지들이 왜 영국에게서 독립을 하려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6부 아메리카 독립전쟁의 시작.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부분은 대륙회의 대표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 즉 혁명을 지지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섭리의 보호 위에서 강력하게 결속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성스러운 영예를 걸고 다 같이 맹세합니다.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대륙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지어졌습니다. 새로 탄생한 나라 아메리카 합중국은 영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자 영국은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제퍼슨은 식민지에 대한 영국 대우는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연법에 대한 사상은 그때보다 100여 년 전에 영국과 프랑스 철학자들에게서 나온 건데요. 제퍼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자연법이 왕의 법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식민지 사람들 모두가 대륙회의 대표들의 결정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은 식민지 사람들의 약 20%는 영국을 지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명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식민지 사람들 중에서 영국을 위해 싸운 숫자가 3만 명이나 됐고 직접 싸움터에 나가지 않더라도 식민지군의 동태를 파악해 영국에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아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주머니 뭘 하다 들켰기에 그렇게 놀라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가 하긴 뭘 했다고 그러나? 아니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나서 놀란 거지.
근데 이 밤에 어디에 다녀오는 거예요?
아니 남이야 밤에 뭘 하든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아주머니가 어디서 뭘 하고 오는지 다 아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아메리카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우리 군의 동태를 영국군에 다 알려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아 상대가 영국일세. 아, 우리도 아직 영국 국민인데 영국을 어떻게 이기겠단 말인가. 나는 이렇게 무모한 전쟁은 찬성할 수가 없네.
제발 그러지 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 영국 왕에게서 자리 하나 차지했던 높은 사람들이나 이 영국과 장사해서 돈 꽤나 만졌던 장사꾼들이 하나같이 영국에 붙어서 우리 아메리카 군대를 위험으로 몰고 있는데 아주머니까지 왜 이러십니까? 영국 횡포 때문에 평생 고생해오신 아주머니께서 도대체 왜 영국 편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영국군에 충성하는 식민지 사람들은 갑작스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독립이 자신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주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 정책들이 반란을 일으킬 만큼 나쁜 건 아니라는 관점도 있었고 영국 같은 강력한 나라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두렵다네. 영국을 벗어나서 독립을 한들 우리 사는 게 얼마나 달라질 거며 또 달라져 본들 무슨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나. 그냥 지금처럼 영국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서 응? 안전하게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네.
아주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후손들도 영국의 억압 속에 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영국과 싸워 이긴단 말인가? 자네도 부질없는 기대는 버리고 나와 같이 영국 편에 서서 일하게나. 그러면 영국이 우리 목숨만은 보장해주겠지.
아주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만 합니다.
독립혁명이 시작되면서 데리크웨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칫 인디언을 자극할 경우 영국과 싸우면서 동시에 인디언들과도 전쟁을 치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인디언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국 관리들은 정착민들에게 인디언 영역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디언 원주민들도 아메리카인들의 독립혁명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어떤 부족은 식민지 편에 섰고요. 어떤 부족은 영국을 도왔습니다. 영국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영국을 지지하는 인디언 수가 더 많았는데요. 인디언들은 전쟁이야말로 정착민들을 아메리카 땅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 노예들도 미국 혁명 전쟁에서 영국과 식민지 군대 중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영국은 흑인 노예들이 영국 해군이나 육군으로 싸워주면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런 제안에 수천 명의 흑인들이 영국 편에서 싸웠습니다.
아메리카 군대 역시 노예들이 자신들을 위해 싸울 경우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자유를 얻은 수백 명의 흑인 노예들이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노예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영국 편에 서는 쪽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고요. 북부 지역 흑인들이 남부 지역 흑인들보다 영국군에 더 많이 가담했을 거라고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hands down. Hands down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hands down means.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야, 이번 주에 테니스 같이 칠래? 라고 하네요. 이에 마이크가 With you? 너랑? 하고 물어보자 제이슨은 Yes, with me. 그래, 나랑 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마이기, 제이슨의 테니스 실력에 겁을 먹었는지? You're too good. 넌 워낙 뛰어나서 말이야. The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저번에 날 아주 쉽게 이겼잖아.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이슨은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걱정 마, 이번엔 좀 더 쉽게 할게. 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마이크는 Okay, fine. 알겠어, 좋아. Well, I have to say though that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라고 하자 제이슨이 쑥스러운 듯 Thanks, 고마워. 라고 합니다. Well, remember today's phrase, hands down. And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Today's phrase is hands, H-A-N-D-S, hands, down, D-O-W-N, down, hands, down. This phrase means unquestionably, very easily. 네, hands down은 아주 쉽게 라는 뜻입니다. So basically, in a competition, if someone wins somebody else very easily, we can say that he or she won hands down.
누군가가 상대를 아주 쉽게 이길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hands down은 원래 경마에서 온 말인데요. Hands, hands는 손, 그리고 down, down은 아래로라는 뜻이니까 손을 아래로 내리다라는 의미가 되죠. 경마에서 승리를 눈앞에 둔 기수는 더는 말을 다그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고삐 잡은 손의 힘을 빼며 느긋하게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다 이긴 경기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 표현이 생긴 것이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So remember that the phrase hands down means unquestionably, very easily.
누군가가 상대를 아주 쉽게 이길 때, hands down.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딘 루이스가 부른 Waves, 파도에 따라서 밀려왔다, 밀려나간다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re is a swelling storm And I'm caught up in the middle of it all And it takes control Of the person that I thought I was The boy I used to know But there is a light in the dark And I feel its warmth In my hands and my heart But why can't I hold on? Cause it comes and goes in waves It always dies It always dies And we watch as our young hearts fade Into the flood Into the flood And the freedom fall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10월 17일 오늘, 리히터 규모 6.9의 강력한 지진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했습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는 산타크루즈산의 로마 프리에타 봉이었습니다. 지진은 반경 110km에서 15초 동안 계속됐고 발생 시각은 오후 5시 4분, 직장인들의 퇴근 시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일찍 퇴근한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시 곳곳에서 도로와 교각이 일제히 무너지고 화재와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In San Francisco is that the initial reading is a 5.2 on the Richter scale. There has been damage. I can look out this particular
1906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이래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된 이번 지진으로 최소한 66명이 목숨을 잃고 3,7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1973년 10월 17일 오늘, 석유 수출기구 OPEC은 매달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는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른바 제1차 석유 파동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The oil producing countries of the Arab world decided to use their oil as a political weapon. They will reduce oil production by 5% a month until the Israelis withdraw.
이는 11일 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발발한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것에 따른 보복이었습니다. 오펙은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매월 원유 생산을 전월에 비해 5%씩 줄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석유값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됐고 중동 지역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서방 국가들은 석유 부족으로 인한 제품 생산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경제 불황을 겪게 되고 OPEC은 원유 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